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볼 때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로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큰 아이디어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바울로가 씨름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편지도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쓴 것이고 그때 시간은 다르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들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도전 중 하나는 그들은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후 로마 제국에도 팬데믹이 14년 동안 있었고 로마 제국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셨다는 것과 네, 여기 바울로가 포인트하는 점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큰 아이디어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해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 또한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쓴 편지나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압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은 그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활절에는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흔히 말했고 바울의 생각엔 부활은 가장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가스보를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왕 시저 복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저가 로마 제국의 힘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구하라, save는 무슨 뜻입니까? 그릭 언어로 소조라고 하고 이것은 배달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배달합니까? 우리에게 배달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뒤에 있는 큰 사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픔, 고통, 부서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런 삶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하고 함께 하심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우리 또한 이 이야기의 안에 속합니다. 바울로가 말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말을 붙잡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삶에서 복음의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N.T. Rice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생각의 집합이 아닙니다. 영성의 길이 아닙니다. 삶의 규칙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거기에는 그 핵심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면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관한 것입니다. 네, 여기 N.T. Rice이 말한 대로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부활절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부활절에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들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 부활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걸어나온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절은 역사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부활은 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도 통해 전 인류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천국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공간을 여기 지상의 공간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국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부서진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이 지상에 가지고 오실 때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 볼 수 없는 죽음이 무너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그냥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단순한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올 첫 번째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몸은 약화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새롭고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5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부활절이 우리의 미래라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 슬프시고 고통스럽고 하신다면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렛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죽음의 힘은 우리에게 없고 승리로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어가는 육체는 안 썩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겐 네 명의 딸이 있습니다. 네 살 된 딸이 얼마 전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 일곱 살 된 딸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왜 무서워해? 우리는 죽음 후에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는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만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희망입니다. 이 부서진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 새로운 왕국, 새로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어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것에 희망을 가지라고 바울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서 인내 있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바울어는 성령이 앞으로 올 것을 기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를 영원한 곳에 맞추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것이 근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회, 우리 커뮤니티를 보고 희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있을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전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된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스파이를 보내어 약속된 땅의 조사를 하라고 보냈을 때 스파이는 과일들을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과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눌 때 이것은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앞날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 일들을 그들은 현실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희망을 우리에게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계를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